네, 제가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껏 무엇을 물려주셨는가가 이제 하나 둘씩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두분다 건강하시고요. 아들이 감히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선을 넘는다는 느낌도 들지만요. 저에게는 참 긍정적이고 참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두 분께 각각 받은 이제 메시지가 있다면 제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이제 문구예요, 문장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어려울 때마다 순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저에게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리대로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예상을 하셨겠지만 두 분은 참 많이 싸우셨어요. 적잖이 부딪혔고 인생의 여러 지점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아니 뭐 서로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사랑하셨으니까 한 가정을 이루셨겠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목숨을 걸고 이제 부부가 함께 맞서야 하는 인생의 여러 중대한 결정들이 있고 그 앞에서 부모님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물처럼 엮여 있는 그런 관계들 이제 함께 데리고 있는 직원들, 뭐 여러 교회, 여러 관계 맺던 공동체들 그 속에서 많은 결정들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칙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필요하셨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오셨나요? 어려움의 크기를 그리고 어려움의 어떤 무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큰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의 상황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사실은 총체적 난국일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해서 걸어는 가야 되죠. 계속해서 헤쳐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이들 지쳐하시는 것 같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분명한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기에 한마디를 더 추가하면 총체적 난국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한마디를 더 추가하면 총체적 난국일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을 두고 그 구원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힘들 수는 있어요. 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주 죽거나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거나 아주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저에게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순진하시네. 좀더 살아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유, 더 힘들어 보시면, 얘기가 다를 텐데. 예, 저도 뭐좀더 살아야지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생각보다 레인지가 넓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울타리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힘듦이라든지 총체적 난국의 레인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그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우리는 그 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총체적 난국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울타리 속에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약속, 그리고 계속 주어지고 믿음의 원리가 그 안에서 계속 작동한다는 것. 그걸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총체적 난국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작동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오늘 은혜로 결단하는 데까지 좀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레미야 42장과 43장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전체 중에 39장이 분기점인데요. 39장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기어이 너 니네 이러면 큰일 나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진짜 멸망한 그 지점이 39장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질 않고 유다는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뭔가 스토리가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는 한데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반공 포스터, 북한에 대한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포스터를 그리면은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일단 빨간색으로 칠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였겠죠. 미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을 막 괴물로 그렸겠죠. 유다 입장에서 볼때 바벨론이 괴물인 줄 알았는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40장 이하를 보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은 유다를 어떻게 이제 통치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꽤 능력 있는 그런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다랴 총독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바벨론 치하이지만 유다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자신의 온 능력들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41장, 42장 이런 데 보면은 그다랴 총독이 통치한 이래로 그 땅의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다시 심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갑자기 선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좋게 해주는구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다기보다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서라든지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유다는 버리셨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장차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 땅에 돌아올 그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맞지 않으시겠어요? 유다는 완전히 깡그리 버리고 하나님도 바벨론으로 같이 이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끝났구나. 이 예레미야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울고 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그다랴 총독을 통해서 작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41장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인데, 이 왕가 출신의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41장에 나와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은 유다 입장에서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이제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뭔가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기가 왕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권력을 다시 쥐어야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속임수를 써서 그다랴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순례하러 오는 그 순례객들을 또 꼬셔가지고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다 모아가지고 암몬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유다 땅은 잠깐 좀 반짝했다가 또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데요. 42장 1절에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요한안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다랴 총독 밑에서 이렇게 당신을 지금 살해하려는 첩보가 있다, 막 이런 소식도 전해주고 별로 특징이 없는 인물로 나오다가 이 이스마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이 잘안 섭니다. 헷갈려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끌고 가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유다로 데리고 오는데, 여기가 중요한데, 이 요하난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오늘 42장 1절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 18절인데요.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이 사건, 지금 총독이 죽은 이 사건을 바벨론에서 듣게 되면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마 이 땅을 진멸할지도 모른다. 왕이 세운 총독, 그 총독이 살해됐다. 이건 반역이거든요. 이건 반역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다 죽일 거다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제 설득과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해서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가겠다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라운드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지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했잖아요. 정말 처절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고 바벨론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유의 몸,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디로든 갈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랴 총독을 도와가지고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돌보는 데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땅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지금 요한안과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다 작정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42장 2절, 3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명백한 위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원드립니다. 저희가 불쌍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굉장히 겸손한 말을 다 쓰고 있죠.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말은 참 멋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5절, 6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순종할까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정말 맞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순종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갈 길과 할 일을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으로 가기로 다 작정했잖아요. 이주할 계획 다 세웠잖아요. 떠날 계획 준비 다 했잖아요. 5절, 6절.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 맞는데, 이 말대로만 하면 믿음 맞는데, 42장 후반부에 이제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7절, 10일 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겁내지 마라. 바벨론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요, 얼굴 싹 바꾸는 거예요. 43장에 딱 나오니까 얼굴 싹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43장 2절, 모든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3절,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지금 깎아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말도 분석해 보면은 진짜 교묘해요. 예레미야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예레미야 옆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싸잡아서 지금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있어요.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을 한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옆에서 이것을 글로 기록해 주는 동료였습니다. 같이 사역 파트너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기록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중간에 심판받은 기록들도 있으니까 좀 무서웠나 보죠. 옆에 있는 바룩을 깎아내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총체적 난국 또는 믿음 없음의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요한안과 일행은 이미 스스로 결정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다. 무슨 말을 듣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것이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딱 내려놓고요.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상황 판단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죠? 바벨론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다. 우리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우리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상황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정들이 잘 수행되도록 지금 여러 계산들을 짜고 있고 여러 작전들을 짜고 있고요.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작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가라고 할 거야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다에 남아 있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레미야는 여기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가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성을 얻지 않을까?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판단, 그런 결정, 그리고 그런 작전, 그것의 중심에는 불안함이 깔려 있고요.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의 근원에는 나 자신을 믿고 다른 것은 믿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깔려 있는데 문제는 나를 믿는 일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상으로도 그럴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반복하여 지적하시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부적처럼 나한테 좋다는 것 이리저리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은 오케이고 본전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하신 역사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든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기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이것은 곧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기 신념을 버리고 믿음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신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신념이라는 단어가 이제 좋은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어서 좀 애매한데 42장 15절을 보시면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계속 고집을 하고 있구나 계속 고집하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집, 스터번한 고집이라는 건요 얼마든지 이쁜 얼굴로 치장할 수 있어요. 그죠? 이쁘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저는 바벨탑은 상당히 멋있는 건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우와, 진짜 멋있는데, 진짜 대단한데. 인류 최고의 건물, 인류의 자긍심이 모인 그 위대한 건물. 우리의 눈과 귀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그 선수들의 어떤 땀과 노력, 그리고 그 금메달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리워드,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깔려있는 어떤 이렇게 그 아주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깔려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올림픽에 보시면은 이제 선수단 입장이라든지 어떤 그 안에 공연들에 집중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IOC 회장의 어떤 스피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인간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좋죠. 뭐 우리가 인간이 최고라는데 뭐 그거 듣기에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최고다라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두자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암몬으로 따라가는 게 나을까?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최선과 최고의 판단을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 문화의 속성이죠. 네가 최고야. 네가 옳아. 나도 옳고.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도 함께 발전할 거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핸드폰 매번 바꾸는데 저는 발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속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계획적인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틀려지면 아주 고집스러워집니다. 최선의 상황 판단, 그리고 최고의 결정을 그 최고의 계획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유다의 역사는 자꾸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요한안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완전히 회귀한 거죠. 돌아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실 무계획적인 사람들도 함정이 있습니다. 감정과 쾌락만을 쫓아 결정을 할때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실 그것도 다른 종류의 고집인데요. 교회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죠? 일단 아멘 하셔도 되는데.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이 좋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어쩌면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즐겁게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죄책감을 줘가지고 더 하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교권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부당한 어떤 파워, 압력들 그런 것에 있어서 또 교회가 많이 피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판단의 결정과 우리의 지금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 나는 옳은 판단을 할수 있어라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순리대로 살아라. 저희 아버지 말씀. 순리대로 살아라라는 말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주 무계획적인 고집이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동시에 담대하게 살아라라는 말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주 추진력은 있는데 아주 완고하고 또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지는 애굽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어쩌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무겁지 않나 싶어요. 제가 가끔씩 제 삶이 이런 굴레 속에 있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어느 무엇보다도 내 결정과 나의 계획이 최우선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든, 교회가 뭐라고 하든, 특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레미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요한한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자, 믿음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감정, 그런 선호도 아니고 자기 고집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신념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완고한 어떤 굳건한 어떤 상태나 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너희의 갈 길이고 이게 너희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있잖아요. 가지 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말씀을 읽는 게 어렵다. 말씀을 읽는 게 재미가 없다. 말씀을 읽는 게 어색하다. 잘 모르겠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전맛 먹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요. 잠언 한 구절도 이번 주 금요일에 잠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잠언 한 구절도 시편의 한 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말씀을 덮어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트리 밑에 선물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이쁘게 전시만 해놓고 그걸 뜯어볼 생각도 안 하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기쁨을 줄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념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무턱대고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을 걸 하면서 서제스션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 42장 11절.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시험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해가 하기 어려운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이 받은 은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이 아들 이 불가능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심중에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유다가 얼마나 상황을 망쳐놨어요.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회초리를 맞아도 얼마나 그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지언정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그 백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 마치 공수표를 날리는 것처럼 보여요. 약속을 남발하는 것 같은 인상까지 받아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걸 우리의 눈높이에서 가장 패역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손으로 못 받고 우리 손으로 죽여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손으로 망쳐놨다 할지라도 너희 손으로 피를 흘리고 너희 손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놨을지라도 내 약속 한 1.1획도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가지 마. 죽었는데도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떤 믿음이 필요하세요? 죽었는데도 살아나셨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셨다. 그거 믿으면 우리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이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고집스러운 겁니까? 오늘 본문이 믿음의 내용이 역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을 공감해 주고 있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참 믿고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 보여. 진짜 어렵구나 라는 것에 공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치 풍랑이 고칠 건데 어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닌데 지금 건너가면 분명히 풍랑 만날 건데 지금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라는 말씀을 듣고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올라오는 그 어부들의 마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풍랑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트레이닝해야 되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의 출발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사 하실 수 있게, 순리대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담대할 수 있게 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우리에게 총체적 난국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전혀 약하여지지도 않고 전혀 바래지지도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내처질 것 같아 보이는 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정, 언약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주시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정말 복잡한 순간일수록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육체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라 계속 초청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을 꺾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우리의 심령에 새 언약을 주시고 기꺼이 기꺼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던 길 멈춰. 이 예레미야의 음성에 다소 놀랐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리구나 하면서 이 또한 요동 없이 멈출 수 있어야 할것 같고요.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고 다 짜놓은 판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는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기에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모든 복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펼쳐 놓아 주셨습니다. 찬송가 하나 가사로 마칠 거예요. 부르자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 302장인데요.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고 창파에 배를 띄우고 내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2절,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을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네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를 띄우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예수 따라가며 이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항해에 여러분 life together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쁨의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하거나 그리고 이쁜 그런 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면 멈추고 또 달려가라면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